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예멘 내 친일한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 내 항만과 에너지 기관 시설을 포함한 군사 목표물을 전투기를 동원해 정밀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후티 세력을 약화시켜 이란으로부터의 무기 밀반입 등을 통한 후티의 군사 테러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예멘 서부 호데이다주 내 살리프 항구에서 7명, 그리고 석유 관련 시설에서 2명이 사망했다고 후티 운영 방송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앞서 같은 날 예멘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 공격이 가해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후티 테러 조직 지도자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이스라엘의 기다란 팔은 여러분들에게도 곧 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물 공급을 막아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집단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대량학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진실은 휴먼라이츠 워치의 거짓말과는 완전히 반대에 있다며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 조직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로의 지속적인 물 공급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에 대한 물 공급 기반 시설들이 계속 운영되도록 보장했고 국제 파트너들이 보냈던 급수 차량들도 들여보냈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120만 톤가량의 인도주의 물자 진입도 촉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서 1년 넘게 하마스 소탕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전투 중 민간인 사망과 대량 이주민화 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어제 합의했던 임시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국가 부채 한도 상한에 합의했던 것은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실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내년도 농부 지원용 예산, 재난구호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 통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배제된 간소화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기 행정부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양당이 내년 3월 14일까지의 정부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이날 늦은 시각 벤스 당선인과 공화당 최고 지도부가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정부를 폐쇄하고 미 전역의 미국인들의 일상에 피해를 입히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21일 자정부터 부분 폐쇄에 들어갑니다. 러시아에 파병돼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최소 100명 규모라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한국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부의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 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면서 사망자 외 부상자도 1,000명 규모로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 4개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정보와 우방국들의 정보들을 최대한 모아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 고위 관계자는 1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군 사망자 수를 수백 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침공한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로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이 지역 영토의 40%가량을 최근 러시아가 탈환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패스트푸드 속성 음식 좋아하십니까? 평양 금성거리에 판다는 다진 소고기와 빵, 호트도그, 청량음료 등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데요. 간편하고 맛도 있죠. 손이 잘 가는 음식이지만 여러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 과정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초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도 이 초가공식품이 노화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과학자들 주요 초가공식품이 사람의 수명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그 시간을 계산해서 경각심을 줬습니다. 햄버거나 피자 등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식품 약 5,800개를 분석했는데요. 수명 단축, 수명 연장 정도를 순위로 매겼습니다. 자, 긴 빵 사이에 소시지 끼우고 케첩 등 양념류를 채워 먹는 핫도그 있죠. 이 핫도그 한 개당 수명을 36분이나 단축하는 제일 안 좋은 음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콜라 등 탄산음료를 곁들이면 추가로 12분 수명이 더 줄어든답니다. 돼지고기를 가공한 베이컨 6분 단축되고요. 치즈버거는 9분입니다. 달걀을 곁들인 샌드위치 빵을 아침으로 먹는 것, 수명을 14분 정도 더 깎아먹는 행위라고 하는군요. 반대로 땅콩버터를 먹으면 26분 정도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고요. 닭 날개 튀김을 먹는 대신, 날개 튀김을 먹으면 수명이 3분 정도 줄어들지만 대신에 연어를 구워서 먹으면 수명이 16분 더 늘어났습니다. 미시간대 연구진은 햄 같은 가공육을 만드는 데 첨가하는 방부제 성분, 또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단맛 감미료 등이 당뇨병과 암 유발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단의 10% 정도만 과일이나 채소, 콩, 해산물 등 건강한 식재료로 바꾸면 하루에 48분 정도 더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5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였던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12월 20일 금요일이 됩니다. 모든 지역 차차 흐려지고요. 함경북도는 오전부터, 평안남도와 함남은 오후부터 눈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황해도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은 1에서 5mm 미만이고요.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입니다. 황해도 용현과 강원도 함경북도 동해안 쪽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금요일에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함흥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6도고요. 원산 영하 2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3도, 해산은 영하 16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4도입니다. 함흥 7도, 원산 8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1도, 해산은 영하 3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겠고요. 서해도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공식적으로 대선 승리로 확정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반환 25주년을 기념해서 마카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108개국에서 확인됐고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발표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가졌는데요. 연준은 18일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이 됐습니다.
네, 자 당초 시장의 전망 그대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과 연준의 금리 기대치를 보여주는 도구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가 앞서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걸로 예상했는데요.
네네.
네, 예상대로 연준 결정은 0.25%포인트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파월 의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two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oled.
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 2년 동안 목표를 향해서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또 노동시장은 이전에 과열된 상태에서 냉각돼서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에 훨씬 가까워졌다면서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림으로써 미국 경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0.2%포인트 낮추는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린 게 몇 번입니까?
네, 이번 포함해서 세 번입니다.
예.
네, 연준은 지난 9월에 고금리 기조를 마무리하고 0.5%포인트,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0.25%포인트 인하해서 3회 연속 금리 인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는 박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네,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결론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을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또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을 불필요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조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연준은 2027년에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내년 2025년이 됩니다. 연준의 내년 통화 금리 정책 어떻게 될까요?
네, 연준은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말의 기준 금리를 3.9%로 예상했습니다.
네네.
네,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했던 3.4%보다 0.5%포인트가 높은 건데요. 9월에 제시했던 3.4%였다면 0.25%포인트씩 4번 인하를 가정할 수 있지만 바뀐 전망치대로라면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는 2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에도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금리 인하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파월 의장은 이날 또 연준 성명에 있는 금리 조정의 정도와 이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또는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내년에는 이 속도 조절에 나설 걸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통화 정책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연준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서 이 파월 의장을 멍청이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또 이번 유세 기간에도 전례 없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9월 전망치보다도 내년 금리를 더 높게 잡으면서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의 한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해고하지 않겠지만 그를 재임명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네.
예, 파월 의장은 대선 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이달 초에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의장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 임명한 이 파월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견해를 내놨는데요. 파월 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are just many, many factors that go into what how much tariffs will even go into.
네, 이 관세가 소비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많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면서 실제 정책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매우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 또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비축 구상과 관련해서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면서 이 비트코인 보유 문제는 의회가 검토할 문제지만 연준이 법률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연준 의장은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시장 반응을 보게 되는군요.
네,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18일 각각 0.4% 하락했고요.
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약 100% 포인트 100% 떨어졌습니다.
네네.
예, 파월 의장의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앞서 밝힌 3.9%에서 3.4%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상종가를 치던 이 비트코인 역시 연중의 신중한 태도에 이날 5.9% 하락해서 $10,600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도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 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승리 인증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5일 열린 선거에서 이미 승리는 했지만 공식화는 이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은 일반 투표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 대선 제도는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제가 아니라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이기 때문인데요. 따지고 보면 11월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은 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각 주의 선거인단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선을 선거인단 확보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이 가운데서 과반, 그러니까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예,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미국 내 50개 주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에서 각각 진행된 투표에서 이 선거인단 312명의 표를 얻었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6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일반 투표하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예.
예, 일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배정되는데요. 선거인단은 당원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다른 당 후보를 뽑을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몇몇 이 박빙의 승부에서는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선거 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맞습니다. 2016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일반 투표에서는 약 290만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요. 바로 이 선거인단의 승자 독식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거인단 수가 10명인 줄 하면은 일반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10명을 모두 가져가는 겁니다.
네.
예, 또 지난 2000년 대선 때도 민주당의 엘고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54만 표 가까이 더 얻었는데요. 하지만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총 5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선거운동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 후보들이 특정 주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이 쉽게 승리하게 될 주에서는 어차피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게 되니까 유권자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하는 주, 이른바 이 경합주에서 선거운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번 2024년 대선에서 경합주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7개 주였는데요. 네. 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에 이들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할 거는 이미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 그 선거인단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네, 각 주에 연방 상원 의원 2명 그리고 인구에 비례 할당되는 연방 하원 의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전체 하원 의원 수 435명에다가 상원 의원 수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쳐서 미국 50개 주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연방 하원 의원이 52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주는 상원 의원 수 2명을 포함해서 총 5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고요.
예.
네. 인구가 적어서 하원 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버몬트 주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예. 자,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됐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이게 선거가 다 끝난 게 또 아니더군요.
네. 선거인단은 12월 두 번째 수요일 이후 다음 화요일에 자체적으로 또 투표를 하고요.
예.
예, 이 결과가 투표 확인증에 담겨서 12월 넷째 주 수요일까지 의회에 전달돼야 합니다. 그게 올해는 25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6일에 부통령이 주재하는 연방 상원 합동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각 주에서 전달된 투표 확인증을 개표하고 인증해야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바로 이 의회 선거 인증 과정에서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 6일에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이 상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당시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의사당을 난입한 건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에 기소됐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 기각을 요청했고요.
네.
예, 법원이 이를 수용해서 해당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리펑위안 여사와 함께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마카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마카오 중국 반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카오가 이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를 받았었죠.
네, 1500년대부터 약 400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가 1999년 12월 20일에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네.
예,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2년 후였습니다.
자, 중국이 마카오와 홍콩에 대해서 일국 양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과 마카오 이 둘 다 오랜 시간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유럽 문화와 법치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 두 체제 개념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18일 마카오 공항에 도착해서 지난 25년 동안 마카오의 특성을 살린 일국 양제 체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을 거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마카오라고 하면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마카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 도박이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네.
예, 마카오는 포르투갈에서 반환된 이래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중국에서 본토에서 온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네.
예, 포르투갈에서 반환되기 전에는 43만 정도에 불과했던 인구가 약 69만 명에서 7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2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네요.
네, AP통신에 따르면 수년에 걸친 조직 범죄와 관련된 폭력 범죄가 억제됐고요. 나이든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통치하에서 복지, 재정 사정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지난 25년 동안 마카오는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대외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190여 개 국제기구에 가입했고 또 147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발급 대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 그 중앙정부하고 어떤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까?
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 민주화 시위가 이어진 것과는 달리 마카오는 중앙정부와 큰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주민수부터 홍콩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네.
예, 홍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750만 명인데요. 마카오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또 중심 산업이 도박과 관광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 마카오를 2박 3일 동안 찾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시 주석은 일국양제의 제도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할 용기를 갖는다면 마카오는 훨씬 더 확실히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20일에 마카오 새 정부 출범식에 참석해서 이 마카오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 구상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흔히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왔네요.
네, 유엔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유엔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현재 5개 대륙 108개국에서 보고됐고 전 세계 3억 마리 이상의 조류가 인플루엔자로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유엔은 특히 이 바이러스가 종간의 장벽을 넘어 전파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종간의 장벽을 넘는다는 게 그러니까 조류 독감이 이 조류, 새 종류가 아닌 다른 동물로도 전파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H5N1 바이러스는 야생 조류를 통해서 전파되는데요.
네.
예, 500종 이상의 조류를 비롯해서 최소한 70종의 포유류에서도 전파됐다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맹금류인 캘리포니아 콘도르 그리고 북극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종을 뛰어넘고 포유류에도 전파됐다면 사람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이 H5N1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 76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감염자의 대부분은 농장 노동자였고요. 이 중에 60건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야생동물과 가금류, 젖소에서도 조류독감 감염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호주, 캐나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도 이 사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조류독감이 퍼질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 WHO의 전염병 관리 책임자인 마리아 반 커크호브 박사는 사람 간의 감염 위험은 현재는 낮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반 커크호브 박사는 인간 감염 사례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감염된 동물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현재는 공중보건 위험이 낮음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면서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감염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미국의 경우는 텍사스주에서 이 젖소와 접촉했던 농장 근로자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는데요.
네.
예, 가금류가 아니라 포유류에서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후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축이 낙농장 노동자에게 병을 옮기는 사례가 미국 내에 확산했고요.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젖소가 확인되면서 쇠고기, 우유에 대한 안전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예, 반 커코버 박사는 우유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저온 살균된 우유를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단순하게 보건 문제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단백질의 주 공급원을 가금류로 삼는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퍼지면서 식량과 영양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네.
예, 수억 명의 생계가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요. 농부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젖소에서 H5N1 바이러스가 확인된 후에 WHO도 경고 목소리를 더 내고 있는데요. WHO는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농장 감시와 동물의 질병 확산을 막는 생물 보안을 더 강화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 VOA 매일 영어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은 보고령이나 메모같이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발동하는 행정명령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2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행정명령이 정책을 만들려는 대통령에게 특정한 이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립 수단인 행정명령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이 연방의회에 부여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가용한 선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 지출한 편성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미 제정된 지출안을 초과해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일부 행정명령의 발동 권한은 연방헌법이 언급한 대통령 권한에서 직접 연유합니다. 하지만 어떤 명령은 법률로 승인되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통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urrounded by law enforcement on Tuesday,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on policing. He set the percentage of bad cops.
일반적으로 각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발동한 것을 포함해 모든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 혹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제정된 정책은 다른 수단으로 시행된 정책이나 법안보다 다음 정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1992년 4월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연방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발동한 행정명령 12,800호는 이듬해 후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 12,836호로 뒤집었습니다.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조처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시 행정명령으로 전임 부시 대통령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한할 수 있는 여타 헌법기관으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자신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발동된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권한에서 연유한 행정명령을 의회가 직접 변경하거나 취소하지는 못한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합니다. 법원도 가끔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행정명령 내 대통령 행위의 범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은 어떤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같이 해당 행정명령이 유발하는 헌법적 문제도 검토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제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뿐 아니라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었던 탈북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등 이 상황에 대한 탈북민들의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 한국에서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탈북민 김명희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밤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TV에 뭔가 이제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계엄령을 생각할 때 뭐 군사적으로 나라에 어떤 위험이 되거나 정권을 뒤집고 엎으려구나 이럴 때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평화적인 시기에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을 내린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두려움도 앞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들이 누구나 다 발언의 권리도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놀랐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탈북민 오광명 씨는 태어나 처음 겪는 계엄 사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꼭 계엄령이어만이 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있어요. 그래서 저 최대한 중간에 센 입장으로서는 바라보고 싶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이해는 안 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른 방법이 더 있었을 텐데 계엄령 또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례가 되면 다음에서 또 누군가 되면 계엄령 해도 되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삼아서 조금 우리들한테 계엄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 국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탈북민 오 씨와 김 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로 달려가는 또 특수부대에 맞서는 한국 시민들을 보며 놀랐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긴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잘 왔다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힘이 크고 우리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만큼 우리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복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아쉽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민들의 대응이었습니다. 북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집에서 숨도 못 쉬고 있어야 되는데 광장으로 나가고 국회로 나가고 자기의 어떤 자유를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고 저도 막 가고 싶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한국 시민들의 시위, 특히나 아이돌의 응원봉을 흔들며 이 축제와 같은 집회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김달 씨, 또 조유라 씨의 이야기입니다.
신박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만이 할 수 있는 이제 시위 문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위라고 하면 예전처럼 막 폭력적으로 싸우거나 이런 데 대해서만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적인 요소로 시위도 자리 잡아가는구나.
사실 북한에서는 시위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없었고요. 제가 사실 한국에 지금 10년째 적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위나 뭐 집회들이 저는 그냥 놀랍네요. 아이돌 노래 나오고 춤추고 이러면 나갈 것 같긴 한데요.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올 수 있게 뭔가를 던진 거잖아요.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담화를 들은 탈북민들 가운데는 대통령을 이해한다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탈북민 허광일 씨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이제 얼마나 엄중한 사태였으면 발표하셨을까 하는 그런 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보아온 그 입장이 대통령이 보는 그 한국 그 현실하고 너무도 우리 했던 바를 담아가지고 계엄을 발표했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이제 잘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하루도 안 가서 한 두세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걸 보고 아, 이건 딴 어떤 그 목적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오는 27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본 탈북민들의 반응도 들어봅니다.
또 탄핵을 해야 되나? 이제 몇 년 안 되는데라는 생각과 일단 빨리 잘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이나 모든 위치에 계신 분들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 혼란스러운 걸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잘못하게 되면 탄핵 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 통일이나 탈북민에 대한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10년, 20년, 30년, 100년을 기획해가지고 좀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예,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박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또한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4일 대통령실과의 면담이 원래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일 날 오전에 이제 대통령실과의 탈북민 대표들의 면담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엄이 발생하면서 깜짝 놀랐죠. 가슴이 철렁하고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일종의 그 대통령의 통치권이지만 군대가 동원되는 그야말로 뭐 준전시 상황과 같은 것이죠. 북한에서는 뭐 일종의 전시태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계엄으로서 발표되니까 뭐 특수부대가 출동하고 국회에 뭐 진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정치 격동기를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민주화된 국가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엄 관련한 반응과 보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 북한이 며칠 있다가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북한 역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노동신문의 문구나 이런 거 보면 마치 철 만난 메뚜기처럼 상당히 대남 비방을 강화하고 그것도 이제 내부적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금시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포기를 만난 것처럼 말하는데 북한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니까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뭐 탄핵, 계엄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참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연하게 잘 극복을 해 나갈 것 같고 빨리 이런 탄핵 절차 이런 것들이 끝나서 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든 뭐든 좀 의연하게 극복해 나가서 하루빨리 이런 우리 제도가 빨리 북한에도 이게 완성되어야 북한 동포들이 고통과 굶주림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서가는 모범을 보인 대한민국이 이런 일은 좀 앞으로는 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많은 탈북민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고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 또 꿈꾸는 한국 사회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가장 우선 먼저 생각하는 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잘 먹고 잘 살자. 당의 도덕성은 기본을 깔고 가되 조금 이렇게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하시는 대통령 그리고 좀 친근하고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땅을 나올 때 독재가 싫어서 나왔는데 민주국가에서 이 계엄령이라는 건 진짜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일단은 무엇을 떠나서라도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우선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바라는 세상은 가족이 평안해지기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for someone's sake가 들어간 문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i, John. I heard you saw the movie with David.
Yeah, I watched it last night. Honestly, it was pretty good, but I went just for David's sake. I wasn't really in the mood to watch a movie.
I knew. I was surprised.
I just went along with it for David's sake, who really wanted to see it.
You are so sweet. Did you end up enjoying it?
Surprisingly, yes. But I'm glad I went for his sake.
John이 David을 위해서 보기 싫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For the sake of David.
David을 위해서.
I just went along with it for David's sake, who really wanted to see it. I just went along with it for David's sake. For David's sake.
David을 위해서.
I just went along with it. Go along with.
동조하다.
I just went along with it for David's sake.
David을 위해 그냥 맞춰줬습니다.
I'm glad I went for his sake.
나는 그를 위해 간 것이 기뻐요.
For someone's sake. For the sake of someon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i, John. I heard you saw the movie with David.
Yeah, I watched it last night. Honestly, it was pretty good. But I went just for David's sake. I wasn't really in the mood to watch a movie.
I knew. I was surprised.
I just went along with it for David's sake, who really wanted to see it.
You are so sweet. Did you end up enjoying it?
Surprisingly, yes. But I'm glad I went for his sake. For the sake of someone.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For the sake of my father. For my father's sake.
대화 들어보시죠. Are you planning to join the book club?
I am, but honestly, I'm only going for my father's sake.
That's really nice of you. But do you think you will enjoy it at all?
I hope so.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Are you planning to join the book club?
책 동호회에 참여할 계획입니까?
I am, but honestly, I'm only going for my father's sake.
네, 그러나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That's really nice of you.
정말 착하시네요.
That's so polite of you.
정말 예의 바르시네요.
That's very generous of you.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뭐뭐 하다니, 뭐뭐 하다.
It's very nice of you to do something like this.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착하십니다.
But do you think you'll enjoy it at all?
그러나 당신은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I hope so.
그러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For someone's sake. For the sake of someon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saw the movie with David.
Yeah, I watched it last night. Honestly, it was pretty good, but I went just for David's sake. I wasn't really in the mood to watch a movie.
I know. I was surprised.
I just went along with it for David's sake, who really wanted to see it.
You are so sweet. Did you end up enjoying it?
Surprisingly, yes, but I'm glad I went for his sake.
뷰의 매일 영어는 뷰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뷰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For the sake of someone
누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I did it for the sake of someone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수천 명의 북한 군인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등 확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력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급증하는 안보 지원부터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대한 제재와 여타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이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21일 미국은 러시아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118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미국이 지정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가즈프롬뱅크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가즈프롬뱅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즈프롬뱅크는 또 러시아가 군인들에게 전투 보너스를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으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가족에게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가즈프롬뱅크 외에도 50개 이상의 국제적으로 연결된 러시아 은행, 40개 이상의 러시아 증권 등록사, 15개 이상의 러시아 재무관리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접근할 수 없고 미국인과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재무부는 또 SPFS로 알려진 러시아의 금융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제재 위험을 설명하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는 금융 연결성을 유지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SPFS를 사용하고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같은 경고가 게시된 후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SPFS에 가입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셜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과 많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러시아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한층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